316쪽에 있는 말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차이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다섯 번째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 좀 큰 찬양을 준비했네요. 그냥 늘 우리 찬양하는 것인 줄 알고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꽤 높고 힘든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이 뭐 다윗의 고백이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 또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이 그들에게뿐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고 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한편 명령과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뭐 몇 번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오늘 불렀던 두 번째 찬양 참 아름다워라 하고 하는 그 찬양은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었던 뱁콕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분인 건데요. 뱁콕이라는 분은 이제 시라큐스에서 태어나셨고 목회는 락포드라는 곳에서 하셨습니다. 뉴욕주 락포드는 나야가라에서 뭐 한 불과 이쪽 캐나다 쪽으로 따지면 생캐서린보다 훨씬 더 멀지 않은 그러니까 뉴욕주에서 나야가라 미국 쪽으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온타리오주 호수변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은 목회하시면서 그때는 훨씬 더 1800년대 분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이곳을 작곡하셨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자연이 많은 때였겠죠. 지금도 그러하지만 매일마다 온타리오 호숫가를 산책하고 또 때로는 나야가라 폭포를 와서 그 나야가라 강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는 했다고 알려져 있고 나가면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다고 하셨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그래서 산책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자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와 같은 고백들을 나누었고 그래서 이 찬양도 그렇게 해서 지어진 그 시였고 그 시를 친구 목사님 음악가였던 셰퍼드라고 하는 분이 발견을 하고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참 아름다워라 하는 찬양이 탄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읽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산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참 좋은 곳에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야 좀 저희가 뭐 그래도 시골이긴 하지만 조그만 도시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드신 자연을 이처럼 잘 보고 평안하게 보기가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어느 곳에는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만 저녁에 조금만 우리가 뭐 애를 쓰면 조금만 나가면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볼 수 있고 또 평안하게 사시사철 계절이 변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연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곳에 살아가면서 아,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묵상이 꼭 자연을 보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도 소개해드렸지만 한국어 가사와 다르게 원어 가사 시의 제3절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는 내 아버지의 세계다. 이 세계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이 종종 강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세계,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세계라는 것, 이 세상의 전쟁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겁니다. 하늘과 땅이 결국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고백을 마지막 3장에 쓰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만드신 세상 너무 아름답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한없이 약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으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때는 좀 덜했을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 것은 여전히 그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세상이라는 사실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혹 그런 영화들이나 혹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1호 비행기 혹은 1호 차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에어포스 1 미국에는 한국에는 1호 비행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까요? 네,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대통령이 타는 차가 바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대단히 재미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떤 비행기든 대통령이 타면 그 순간 에어포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수송기여도 되게 못한 비행기여도 그 비행기에 대통령이 타는 순간 그 비행기는 1호 비행기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타는 차가 1호 차가 되는 거죠. 대통령 차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대통령을 태우기 위해서 그 비행기나 그 차는 대단히 특별하게 만들어집니다. 뭐 제일 유명한 게 미국 대통령이 타는 차니까 더 비스트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려지는 차인데요. 캐딜락에서 주로 만드는 차라고 해요. 제일 최근에 만든 게 2018년도에 이제 신형으로 만들어진 차가 이제 소개가 됐는데 정확한 재원은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은 캐딜락 승용차의 꽤 큰 리무진인데 보통 차 무게보다 한 7배에서 8배 정도 무겁답니다. 그래서 그냥 차 무게로만 또 한 7톤에서 8톤 정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웬만한 덤프트럭보다도 무거운 차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철판의 두께가 한 30cm. 그리고 유리의 두께만 해도 한 3-4cm 정도의 방탄 유리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공격으로는 그 차를 공격할 수 없고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든다고 해요. 알려져 있기는 4개의 바퀴가 다 터져도 시속 120km에서 150km까지는 달릴 수 있다. 그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그 안에서 수혈할 수 있도록 대통령 혈액형에 맞는 혈액도 비치되어져 있고 뭐 하는 모든 그 재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대통령 하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차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이 없는 그 차는 아무 의미가 없는 차가 돼요. 되게 무겁고 좋은 차는 되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 차를 내 승용차로 사용하진 않잖아요. 승용차로 사용하려면 기름이 너무 많이 먹기도 할 테고 다시 말하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 역할은 그 사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독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지자 학개와 더불어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자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여러 개의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가랴 선지자 혹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일을 주도하여 지도해 나가야 할 여호수아 대제사장 지난 3장에 보았던 오늘은 그때 당시 총독 혹은 왕의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 이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두 사람이 아니고 이 두 사람으로 상징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이미 16년 가까이 멈추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왕의 역할을 했던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스룹바벨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짓다가 실패하고 도전 때문에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데 니네 뭐하냐?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도 않고 기초만 놓아진 채로 버려두고 니들의 삶 사느라고 바쁘다.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백성들의 마음도 대단히 부끄럽게 했겠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나 스룹바벨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너무 무겁고 힘겹게 들렸을 것이 자명한 거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 일을 하기엔 너무 어렵고 또 그럴 수 있는 무슨 힘과 능력 혹은 재력 아니면 재료들 또 준비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고 그걸 위해서 백성들을 다 막 북돋우기에도 쉽지 않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하게 하세요. 성전은 왜 성전일까요? 성전의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성전이 그들 가운데 세워질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성전. 언약궤? 지성소? 크기? 모양? 거룩한? 지을 때 돌멩이를 이렇게 쪼는 소리가 절대 안 들려야 하는 정숙함? 어떤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전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야, 니네 눈에 지금 성전 짓는 것이 쉽지 않지. 스가랴 스룹바벨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할까? 그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를 안단 말이죠. 솔로몬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성전을 지어 봉헌해 드렸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할 성전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여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죠. 근데 내가 지금 그럴 실력도 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백성들과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건물이나 혹은 재료나 크기나 모양이 아니다.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건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지만 우리 입장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마음의 중심을 두고 모이느냐는 겁니다. 건물의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잖아요. 건물의 크기 때문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모이는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임하시거나 혹은 모이는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척도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모하느냐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건물을 짓거나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아주 독특하게 이후로도 그렇지만 어떤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아요. 일부러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공생애 기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모든 장소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로 모이는 모든 장소에 대한 표현을 하나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 집이에요. 집.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을 뒤져보시면 대부분 다 집에서 모입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야 들판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셨지만 그런 예수님의 대규모의 사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임은 집이에요. 이후로도 교회는 대부분 집에서 모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건물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초점이 있고 그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초점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 물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니 더 귀하고 아름답게 또 청결하게 우리가 할 이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위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에 성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고 그 이름의 의미가 있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 알리고자 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오늘 1절은 이렇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자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깬 것 같더라. 그러니까 앞에 환상을 보고 다시 새로운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 장면이 전환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마치 이 환상이 꿈꾸는 것 같아 보였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다시 그를 깨워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해 주십니다.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눈을 들어서 보니까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되어진 등잔대가 있는데 모양을 이렇게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익숙해요. 왜냐하면 성전,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모양과 비슷합니다. 등잔대 위에 일곱 개 아마 살구나무 꽃 형상을 띤 등잔 기름 등잔이 있고 근데 특이하게 일곱 개의 가지와 등잔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기름 그릇이 하나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개의 등잔이 있고 그리고 이 기름 그릇 일곱 개의 등잔을 위하여 일곱 개의 관이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곱 개의 간이 연결되어져 있는 등잔 오른쪽과 왼쪽에 감람나무가 있고 나중에 밑에 기록을 보면 그 감람나무로부터 두 개의 관이 나와서 이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해요. 그런데 그 기름이 마치 순금 기름과 같이 기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을 보면 이상하죠. 뭐 일반적이지는 않은 등잔대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등잔대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제 설명상 우리가 딱 뚜렷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하나 우리가 분명한 건 등잔대 이 등잔대가 스스로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등잔대는 어때야 하냐면 제사장들이 이 등잔대에 쓸 감람유를 정제하고 아주 깨끗하게 해서 뭐 기름 올리브유 제일 좋은 거 이렇게 하면 골든 올리브유래서 황금 색깔을 띠는 것처럼 감람유도 황금색을 띠는 만큼 정제해서 그것을 매번 공급하여 이 등잔대 불을 밝힌단 말이죠. 근데 그걸 사람이 하지 않고 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직접 이 등잔대로 공급되게 해서 그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홀로 불을 밝히는 등잔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절 이하에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런데 첫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가 이러하다는 것으로 등잔대의 설명을 대신하세요. 그럼 뭐 어떤 설명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길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순금 등잔대는 이런 의미란다라고 얘기 안 하시고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을 설명을 대신하는데 이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냐를 부연하여 설명하는데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어느 건물에 머릿돌을 놓을까요? 성전에 머릿돌을 놓을 때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일 이 일 때문에 아마 스룹바벨은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지어야 하나 어떤 재료로 지어야 하나 어떤 양식으로 지어야 하나 이걸 지을 사람들은 누가 있나 이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어떻게 조달해야 하나 뭐 숱한 생각들이 있었겠죠.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가져와서 헌신하도록 하기는 해야겠지만 그걸 하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숱한 반대들 그리고 본국 그때 이제 본국이라는 의미는 아직 총독으로 있으니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메데와 파사라는 나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서를 받아야 오거든요. 이 짓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허락해 준 물건들 이 또 필요합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메데파사 왕의 조서가 큰 힘이 되잖아요. 올 때마다 오면서 그 물품들을 모아오고 또 그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서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성벽을 짓기도 하니까요. 그런 모든 생각을 했을 때 스룹바벨에게 고민이 있는데 스룹바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일은 네 힘이나 혹은 사람들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성전을 짓는 일 역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네가 머릿돌을 놓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할 것이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스룹바벨을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면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하는 고백과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일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잘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전일 수 없어요.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들이 그냥 허허벌판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그 말씀을 스룹바벨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완성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 자주 우리들 속에 있는 연약함이나 우리의 형편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의 날까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또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서려고 한다고 하면 뭐 그렇게 딱 잘라지진 않겠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고 하는 사실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는 바잖아요. 유럽과 북미에 있는 그 거대한 교회들, 아름다운 모양의 건물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겉으로는 너무 화려한, 웅장해 보이는 교회의 건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그 건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 작은 무리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 격려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말씀도 그것이었습니다. 너 빨리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희 삶의 중심에 있는 그 고백이 중요하다. 하나님 제가 조금 있다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분주해서 지금은 너무 급해서 제가 지금은 좀 연약해서 하나님 이거 다 마무리되고 나면 제가 정말 헌신해서 뭘 할 수 있습니다. 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대신에 너의 지금의 마음에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한다. 지치고 힘겨운 마음, 몸이 피곤하고 또 전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그저 졸린 눈을 비비고 혹 힘겨운 몸을 끌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고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고백이 올려드려지고 그것이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올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뒤이어서 또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스룹바벨을 통하여 일을 시작하신 분이 스룹바벨로 하여금 일을 마치게 하시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그걸 그냥 하나님만 알도록 하시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수르바벨의 손으로 시작하신 것을 수르바벨의 손으로 마무리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삶으로 만드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도구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물론 우리의 노력도 쓰시고 우리의 열심도 쓰시고 우리의 고백도 쓰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신다. 일곱 개 등잔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표현하세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그 가진 상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선언이었다고 말씀 나누잖아요.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두 눈을 뜨시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선언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훼파되어지고 성소의 촛대가 사라져버렸고 그곳에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 70여 년, 80여 년이 넘게 드려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감찰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그 등잔대에 양쪽 옆에서 기름을 보내고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굴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왕 수르바벨 그리고 왕이며 제사장은 두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우리 가운데 부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등잔에 기름을 보내게 하시고 공급하게 하시고 불을 밝히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말살하려고 하는 세력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무슬림 가운데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기독교를 향한 증오의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배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하세요. 다만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이 놀라운 격려의 말씀이 되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장과 4장을 거쳐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스룹바벨을 향하여 예, 니들이 힘이 아니다. 니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너희를 씻으시고 고치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너희를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신다. 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끊임없이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것이 힘이 되어 교회에 공급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공급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공급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이 맡기신 예배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매일마다 제 속에 허락하신 성령에 충만한 은혜와 또 능력을 체험키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일들 혹은 내 어깨에 부담되어지는 그런 중압감 혹은 그것으로 인한 힘겨움에 눌리지 않고 우리 속에 계속해서 샘솟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저희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저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제자와 또 증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의 모습을 볼 때 또 저의 어깨에 올려진 무게들을 생각할 때 한없이 나약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인해 무거워하며 또 힘겨워하는 것이 저희들인 줄 압니다. 그러나 매일마다 저희 속에 샘솟듯 새롭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